제8장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이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곧 말씀이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사역이 곧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임을 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교회를 섬긴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있는 그 일곱 집사가 음식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자입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말씀으로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다만 말씀이 아닌 한 인격이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사역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교리로 사람을 섬길 수 있을 뿐 주 예수님으로 사람을 섬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문의 영역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리와 교리 또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의 봉사는 여기에서 멈춥니다. 그는 교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단지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교리나 가르침만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 성경이 그 인격 그리스도로부터 이탈될 때 이 책은 죽은 것이 되어 버립니다. 성경은 한 영역 안에서 보면 한 권의 책이나 다른 영역 안에서 보면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첫 영역 안에만 머물고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만 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교리와 진리와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뿐 결코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섬기지 못합니다. 오직 다른 영역 안에 있어야만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분을 육체대로 알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알아야 합니다. 환원하면 오늘 우리는 그분을 땅에 계셨던 나사렛 사람 예수, 곧 역사상의 예수로 알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상의 예수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분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아는 것이 곧 그분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그분을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집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고 시인했습니다. 굽혀서 남의 신들매를 푸는 것은 당시 노예가 했던 일입니다. 주인이 대문 앞에 도착하면 노예는 굽혀 주인을 위해 신들매를 풀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비천한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장차 오실 이가 자신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습니다. 이에 대해 분명했습니까?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주 예수님이 바로 그의 뒤에 오신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깨닫지 못하고 분명치 않았으며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육신으로 말하면 요한은 주 예수님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서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주 예수님이 바로 그의 뒤를 이어서 오신 장차 오실 이임을 몰랐습니다.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고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던 날 성령이 주 예수님 위에 강림하실 때 비로소 요한은 30년 동안 사촌이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 서로 가까웠고 친했는데도 그분을 몰랐습니다. 성령이 그의 눈을 여실 때 비로소 이분이 그인 줄 알았습니다. 주 예수님과 30년 동안 같이 생활하여도 그분을 모를 수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30년 동안 주님과 왕래했지만 그는 그분을 사촌으로밖에 몰랐습니다. 역사상의 예수,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는 알았지만 이 나사렛 사람 예수가 곧 하나님이심을 몰랐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 위에서 작은 걸음을 걸으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작은 걸음을 걸으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열어주심이 있어야 비로소 이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와 같이 성경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단지 한 권의 책입니다. 이 책이 다른 책보다 약간 특별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실 때 사람들은 이 책이 보통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계시임을 보게 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이 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해 줍니다. 만일 당신이 이 책을 단지 한 권의 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는 사람 또한 성경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같이 성경을 아는 사람도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책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하고 그리스도를 계시해 줍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그분과 같은 시대의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 많은 관념을 갖고 있었고 많은 비평을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을 예레미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분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분에 대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주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은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시가 없다면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온 교회가 이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역사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역사상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안타까워하며 내가 2000년 후에야 태어나서 애석하다. 만일 20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예루살렘에 가서 주 예수님을 직접 뵐 수 있었을 텐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지만 나는 믿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설사 당신이 매일 주 예수님과 함께 기거하고 동행한다 하더라도 그분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이신 예수님만 알 뿐 그분이 누구인지 모를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신 주님에 대해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특별함, 곧 그분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은 아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그분이 누구인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보고 그분을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분을 알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위에 빛을 비추시고 나사렛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비록 항상 주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주 예수님을 따라 가이사랴 지방에 갔다 할지라도 그분이 누구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도 그분이 누구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는 겉에서 그분을 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시로부터 옵니다. 만일 계시가 없다면 설령 당신이 그분과 3년 동안 동거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이 당신 속에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셔야만 비로소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모로 그분을 아는 것은 참으로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인격이요 또한 한 권의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사렛 사람 예수이시며 또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에 대하여 우리 눈이 하나님에 의해 열려져야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에 대해 익숙하고 여러 해 동안 그분과 함께 있는 사람도 그분을 모를 수 있는 것 같이 성경에 익숙하고 성경을 수년 동안 읽고 성경을 수년 동안 연구한 사람도 성경을 모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치료된 이야기는 주 예수님을 애워싸고 미는 사람들은 많으나 그들 중에 그분을 만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직 혈루병을 앓는 한 여인만이 많은 무리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주 예수님을 만질 믿음과 느낌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녀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즉시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제자들은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말은 사람들이 당신을 이리 밀고 저리 미는데 어찌 누가 당신을 만졌는가를 묻느냐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이 그분을 만지기만 해도 그것을 알고 느끼실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애워싸고 밀었지만 그들에게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가 주 예수 그분을 만질 때 즉시 그녀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주님이 당신 곁에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그분의 몸을 애워싸 밀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를 애워싸 민다 하더라도 그분을 모를 수 있습니다. 애워싸 미는 사람은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옷을 만지면 낫는다는 믿음과 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사람 예수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를 에워싸민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지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면적인 예수를 만질 뿐 하나님의 아들을 만지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원칙을 다른 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날 성경을 에워싸고 미는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진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어려움은 성경만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은 두 범주 안에서 그분을 알았습니다. 한 범주는 그분의 말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이 길을 걷는 것을 볼 수 있으나 그분이 누구인지 조금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범주는 그분의 옷을 만짐으로써 병이 낫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눈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이 나사렛 사람 예수에게 계심을 본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사렛 사람 예수를 사람 앞으로 이끌 때 육신 안에 계신 나사렛 예수를 사람 앞으로 이끌까봐 두렵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사람 앞에 가져갈 때 다만 한 권의 책으로 그 사람 앞에 가져갈까봐 두렵습니다. 우리는 나사렛 사람 예수를 에워싸고 밀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변화를 얻지 못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병을 앓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었지만 아무런 변화도 그 몸에서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그분을 에워싸 미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것처럼 성경을 에워싸 미는 사람에게 이 성경은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책에서 빛 비춤을 얻고 이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이므로 이것을 만질 때 당신은 말씀의 사역에 접하게 됩니다. 즉 성경책을 사람 앞에 가져갈 때 단지 한 권의 책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 앞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말씀의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역사상의 예수님만 알 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는 조금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역사상의 예수님만 볼 뿐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단지 사람만이 아닌 것처럼 성경은 단지 한 권의 책만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만 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책에서 접하지 못한다면 그는 말씀의 사역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었을 때 주 예수님은 친히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가는 길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질문하셨고 그들은 답변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주님께 묻고 주님이 답변하심으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대화를 가졌습니다. 또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엠마오에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주 예수님께 강권하며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들어가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들은 또한 주님을 저녁 식사에 모셨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그들은 그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그들에게 떼어주실 때 비로소 눈이 밝아져 그분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설령 사람이 그분과 동행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누구인지 모를 수 있고 주 예수님과 동거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누구인지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형제자매여, 설령 주님이 친히 당신에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분이 누구인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함께 동거함으로 아는 주님보다 더 깊은 주님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함께 동행함으로 아는 주님보다 더 깊은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대화를 같이 했던 주님보다 더 깊은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듣는 것조차도 압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대화하며 주님이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것을 듣는 것조차도 그분을 알게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아는 것보다 주님을 아는 것이 더 깊다는 것을 아십시오. 아마 당신은 마음속으로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이 거기에 없었음을 애석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설사 당신이 그곳에 있었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분을 모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어린 형제 또는 가장 연약한 형제가 아는 주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있을 때 알았던 주 예수님보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당시에 열두 제자 중에 오늘날 가장 연약한 형제보다 그분을 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주님과 몇 년 같이 지내면 그분을 더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 그들이 영 안에서 알았던 주 예수님과 오늘 당신이 영 안에서 아는 주 예수님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즉 어떻게 참으로 주 예수님을 알 수 있는가입니다. 참으로 주 예수님을 아는 것은 겉에서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주 예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고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눈이 열려서 그분을 한번 보게 될 때 비로소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이 많은 시간을 들여 그분에 대해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외우며 교리를 분명히 해놓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에게 질문해도 즉각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조금도 모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사 나사렛 사람 예수 곧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이 성경을 보고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 위에서의 주 예수님의 역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성경을 또한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결코 나사렛 사람 예수를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할 수 없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제쳐놓고 그리스도를 택할 수 없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구약을 제쳐놓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신은 신약을 도외시하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당신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에게 계시가 없다면 설령 당신이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 안의 교리를 이해할 수 있을 뿐 그 안의 그리스도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당신이 이 책 전체에 대해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조금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 책을 만지고서도 그리스도를 만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어려움은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있는 데 있습니다. 만일 밖의 것들이 다 말살되고 내적인 것만 남아있다면 문제는 쉬워질 것입니다. 겉의 것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분명히 구분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애워싸미는 세계도 있고 만지는 세계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애워싸밀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집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입니다. 애워싸미는 예수와 만지는 예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은 이것의 차이를 보았습니까? 두 가지의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애워싸미는 것과 만지는 것은 별개의 세계입니다. 미는 세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애워싸미는 세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지는 세계에서만이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모든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애워싸미는 세계에 성경을 알고 교리와 진리를 아는 학식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계에서는 빛을 접하고 계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만질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당신은 이것을 보았습니까?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전자의 세계에 속한 사람은 의문의 교사이고 후자의 세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전할 말씀은 반드시 당신이 아는 어떤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내적 세계를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 이끌려야 합니다. 애워싸미는 세계에서는 주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성경도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세계에 속한 것을 만져야만 합니다. 그 세계에 속한 것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옷을 만지는 것만이 역사합니다. 기묘한 것은 사람의 애워싸움은 주 예수님이 느끼시지 못해도 사람이 만지는 것은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무것도 없고 아는 것이 조금도 없는 한 형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만지고 이 말씀을 만졌다면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세계에서는 사람이 헬라어를 알고 히브리어를 알며 중국어, 영어도 알며 성경을 여러 번 읽었고 심지어 암송할 줄 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빛을 조금도 만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성경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 뿐 그리스도로 교회를 섬길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한 인격,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일 성경을 읽으면서도 살아있는 말씀을 만지지 못했다면 당신이 아는 것이 얼마이든 간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많은 교리를 전했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주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늠한 한 여자가 용서받는 것을 말씀했고 나중에 그분은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는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다. 너희는 자유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 자기들은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유대인들이 깨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이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귀먹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듣는 것은 단지 그 음성만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음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음성만 들을 뿐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합니다. 이것도 두 개의 세계입니다. 만일 당신이 유대인들에게 좀 전에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다 들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들이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모든 음성을 듣고 모든 어휘를 들었겠지만 주 예수님은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말씀한 들음은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들음이 있고 두 세계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이 세계에 속한 것을 들을 수 있을지라도 다른 세계에 속한 것은 듣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어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은 들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바보나 정신병자나 귀머거리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실 때 그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반박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세계에 속한 음성만을 들을 뿐 다른 세계에 속한 음성은 듣지 못합니다. 그들이 한 세계에 속한 말을 다 들었고 다 깨달았지만 다른 세계에 속한 말씀은 한마디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43절에서 주 예수님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인 귀는 육체에 속한 말과 그 세계에 속한 말만을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다른 세계에 속한 말씀은 다른 귀로라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듣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하여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껍데기만 들을 수 있고 말씀의 외면적인 것만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비록 당신이 두 시간 동안 들었을지라도 듣지 않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당신이 한자도 빠짐없이 다 듣고 기억하며 집에 돌아가서 다시 외울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시종 당신이 말씀의 외면만을 만졌기 때문에 들었을지라도 당신은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껍데기만 계속 만지면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날 묵시의 계시가 더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묵시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성경은 묵시로서 그 안에 계시가 더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묵시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겉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듣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뒤에 또 말씀이 있는 것이요, 소리 뒤에 또 소리가 있는 것이며 문자 뒤에 또 문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천연적인 사람의 귀와 육체적인 귀로 듣고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천연적으로 총명하고 능력 있으며 머리가 비상하고 생각이 예리한 사람이 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들음은 주님의 말씀의 껍데기, 곧 성경 말씀의 물질적인 방면만을 만질 뿐입니다. 이런 들음은 물질적인 세계에 속한 것만 만질 뿐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세계를 만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앉아서 듣는다고 해서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가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육신의 귀에 문제가 있다면 나는 육신적인 영역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으며 내 영의 귀에 문제가 있다면 나는 결코 그 영역 안에 있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에게 두 세계가 있는 것 같이 그분의 말씀에도 두 세계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두 세계가 있는데 하나는 물질적인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물질적인 세계에서 기껏해야 말씀의 물질적인 면만을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내가 듣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가 그것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것만을 듣기를 원치 않으시고 다른 세계에 속한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적인 세계에 속한 말씀을 들은 사람이 천만 명이 될지라도 영적 세계에 속한 말씀을 들은 사람은 8~9명밖에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대해 사람에게 있는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만 만날 뿐 하나님의 아들을 접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의 외피만 만지고 성경 안에 그리스도를 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경만 보고 이 책만 보았을 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을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에 들음은 요한복음 8장 47절의 들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요한은 조금의 양보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진리에 속한 자인 것에 대해 확신이 있으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도 동일한 느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물질적인 음성을 들었는가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때 요한이 이미 나이 들었으므로 사람들이 그의 음성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요한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묘하게도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음성을 들었는가의 문제가 아니요 귀가 있는가의 문제도 아님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귀에 아무 문제가 없고 들을 수 있었지만 요한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듣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한계에 속하고 다른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안다고 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강론할 줄 안다고 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세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4장 24절로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고 다른 하나는 3장 6절로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며 또 하나는 6장 63절로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입니다. 세 번 언급된 이 영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주님의 말씀도 영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만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질이 같은 것끼리만 통할 수 있습니다. 외면적인 말씀에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읽고 들은 성경 말씀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귀로 들을 수 없고 당신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영인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당신의 총명과 지혜로는 결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전파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난 자만 들을 수 있습니다. 영으로 난 자는 영의 사람으로서 그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세계에 속한 일이 아닌 다른 세계에 속한 일입니다. 여기에 이를 때 형제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왜 겉사람은 반드시 파쇄되어야 합니까? 왜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까? 이는 겉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근본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총명과 감정과 생각과 사상과 이해력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이것들의 유용성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오직 영을 사용해야만 통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원칙, 즉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당신은 머리로서 영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성질이 같은 것만이 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서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5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이는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들이 성령을 회방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 예수님을 미워한 고로 주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우겼습니다. 그들은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임을 알면서도 바알세불이 한 것이라고 고집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알면서도 사탄이 한 것이고 귀신의 왕이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부른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장에 이르러서 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환원하면 그들이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씨를 뿌렸다는 것을 들었을 뿐 무엇을 뿌렸는지를 몰랐습니다. 사람이 잠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을 들었을 뿐 가라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것만을 들었을 뿐 그물을 던지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습니다. 한 여인이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었다는 것만 들었을 뿐 누룩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습니다. 듣기는 다 들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령을 회방한 후로부터 많은 비유만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유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사람들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나 당시 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사람들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외면적인 것만 듣고 그 안에 감추인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것이든 밀과 가라지와 그물과 누룩에 대한 것이든 그들은 외면적인 의문만을 들었을 뿐 그 안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비유를 듣는 것 같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서 씨를 뿌리는 것, 좋은 땅, 가시밭, 흙이 얕은 땅, 30배, 60배, 100배로 거둠 외에 다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은 들었으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들과 같이 외면적인 것만 볼 뿐 이면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기묘한 것은 주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비유로 말하고 고의적으로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안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말씀의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의 사역은 비유 뒤에 무언가가 있고 말씀 뒤에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상태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눈이 감기고 귀가 둔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핍된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 분명치 않은 데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것은 비유, 곧 외면적인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사람이 성경을 만진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기 위하여 성경을 접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고 또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만 접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당신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보게 하소서. 주여, 나로 광명 중에 광명을 보게 하소서. 주여, 계시 안에서 계시를 보게 하소서. 만일 배후에 있는 이것을 만지지 못한다면 당신이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없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배후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성경 배후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면 당신은 성경만이 아니라 주님을 안 것입니다. 주님을 알 때 또한 성경을 알게 됩니다. 교리를 안다고 해서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를 이해하는 사람 중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안에 진리를 안다고 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광채를 볼 때 모든 것을 분명히 볼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광채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교회에 공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본 사람은 자연히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에게서 그가 발견한 것이요 그의 몸에서 주님이 표현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성경에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은 단락이 없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당신이 그리스도를 알 때 그것이 살아납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있는가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얻었다면 당신의 성경 지식은 주님에 대한 인식을 더욱 견고케 해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성경이고 주님은 주님입니다. 이때 당신은 성경으로 교회를 공급할 수 있을 뿐 주님으로 교회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성경이 어떤 단락을 펼칠 때 그 부분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놓을 수 있고 다른 단락을 펼칠 때 그 부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놓을 수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로서 사람들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성경 용어와 말씀을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배우지 않는다면 결코 성경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별로 유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알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우리에게 매우 주관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이런 전파는 완전히 객관적인 것으로서 말씀의 사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계시가 있는 사람이요 주관적으로 무언가를 본 사람입니다. 계시가 있는 사람은 먼저 주관적으로 무언가를 보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며 성경을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공급합니다. 사람이 성경을 조차 성경을 말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조차 성경을 말하는 것은 완전히 서로 다릅니다. 오늘 당신은 성경을 연구하나 다른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주체로 성경을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주체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계시와 본 것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깨달은 후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이 말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것은 단지 객관적으로 자신이 깨달은 한 단락의 성경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얻은 계시 안에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설교가 어느 정도 유용함을 시인합니다. 체험이 적은 젊은이가 성경을 해석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 그는 많은 실수와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강한 사역과 강한 봉사는 성경 해석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며 그런 다음 그 단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택한 성경 말씀을 한 곳에 모아 그것으로 교회를 공급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주님을 아는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님 앞에서 당신이 알았던 그것을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동안이 지난 후에 당신은 성경을 읽다가 그런 체험과 관계된 말씀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처음에 주님은 그분 자신을 당신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며 그런 다음 당신은 성경 안에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며칠 혹은 1, 2년이 지난 후에야 당신은 무언가를 보고서 아, 이것이 그날 주님 앞에서 내가 배운 것이구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혹 한 단락의 말씀이 임하거나 두서너 단락의 말씀이 임함으로 당신이 계시 안에서 알게 된 그리스도가 점차적으로 말씀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의 사역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며칠 후에는 그것을 전파하도록 주님이 당신을 안배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 당신이 전한 말씀은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어 사람에게 임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입니다. 계시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는 점차적으로 우리 몸에서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분을 점차 발견하여 한두 군데 더 나아가 아홉 열 군데에서 그분을 말씀에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화하여 사람들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많은 경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주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그의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은 그들이 아는 그리스도로 변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환원하면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공급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받을 때 곧 그리스도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이면적인 길과 외면적인 길이 어떻게 다른지 분별하고 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이 말씀은 주님 앞에서 당신이 보고 그리스도에게서 만진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접하고 그리스도를 접할 때 자연히 이 책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 길에서 성경이라는 책만 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줄 말씀이 없다면 당신은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밖에 하지 못합니다. 비록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줄지라도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 측면에서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사람들을 주님을 알도록 이끌어 주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고 말씀의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마음에 가리운 것이 없어야 하며 귀가 둔하지 않고 눈이 멀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진정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귀로 하나님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들었으나 듣지 않고 보았으나 보이지 않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두 개의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 두 세계에 속한 것들을 다 소유해야 합니다. 외면적인 세계에 속한 말씀을 만질 수 있어야 하고 이면적인 세계에 속한 것들도 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렛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육신으로 계셨던 분이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성경도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 위에서 육신의 몸을 가졌던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이 인쇄된 책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적인 것을 만질 뿐 아니라 이면적인 것을 만져야만 사역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비록 성경을 능숙하게 외울지라도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꾸러지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분량의 문제가 아닌 성질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역자가 성질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면 우리의 온 존재가 다 엎드러질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시작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성경을 만져야 하고 또한 그럼으로써 그분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길이 있게 됩니다.